덤. 아무개는 어렸을 때 털보 엿장수에게 덤을 달라고 으레 졸랐다. 면구스러울 만큼 안팡스럽게 덤을 받아 먹어야 속이 풀렸을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덤으로 받아 먹는 맛은 각별히 좋은 듯 보였었다. 새우젓 장수를 보고서 맛 좀 보자고 막 집어먹고는 냉수를 두어 사발씩 들이키는 안악내도 본 기억이 난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그 안악내 살림 형편이 가히 짐작이 간다. 오죽하면 그러려고. 한국 사람 심리가 공짜백이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표현되기도 한다지만 아무래도 이건 너무하다. 구호물자는 응당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아니까 말이다. 불쌍해서 거저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 줄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듯이 여기고 심하면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식객이라는 말도 있다. 군식구라고도 한다. 남에게 기대어 빈둥빈둥 놀고 먹자는 심보 때문에 우리나라 형편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도 느껴진다. 그 심리의 덕분으로 애누리가 거지 깡통 모양으로 염치를 차릴 줄 모르니 말이다.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다가 잃고 나면 손을 내민다. 개평 달라는 것이다. 개평으로 받은 것마저 홀딱 까먹으면 울상을 한다. 노름도 제대로 못하는 작자니까 개평개평 하겠지. 맛타령, 덤타령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는 씨알딱지만큼 산다. 하기야 맛 좀 봄네, 덤입네, 개평입네 하고 야무지게 움켜 모으면 정말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을 죄를 범하고 나서 비대 발과를 해가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위인도 있다. 이것도 덤일 게다. 6.25 때 생각이 난다. 그는 빨갱이한테 반동분자로 지목되었다. 대여섯 명의 괴뢰군이 가택수색을 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책상 서랍까지 일일이 뒤졌다. 그 결과 그들이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를 찾아냈다. 하필이면 그 전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잡히고 만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살던 근처에 가톨릭 신자인 대학생이 그 하나뿐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밀고를 받고 그랬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여튼 가택수색을 나온 자들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숨어있는 놈을 잡았으니 의기양양했다. 죄상을 불나는 것이다. 한밤중인데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촛불을 켜놓고 장교 하나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멀찌감치 피할 것을 공연스레 집에 들렀다고 후회도 났다. 어차피 잡힌 몸이니 별 도리가 없었다.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용감히 한마디 했다. 의용군에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불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다. 장교는 화가 난 모양이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잡아온 것이니 대라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저 죽는 것이 무서워 그랬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교는 권총을 꺼내들었다. 앞가슴을 겨눈 권총이 달카닥 하고 소리가 났다. 탄환을 장전한 것이었다. 살기는 애당초에 바라지 않았던 터라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다만 그 순간 이렇게 죽어도 순교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을 뿐이다. 통회를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던 탓이었으리라. 그저 두 눈이 파랗게 빛났으리라고 짐작된다. 한참 만에 그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무슨 까닭에서였는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다. 잠시 후 그를 위해 또 하나의 새날이 환히 밝아왔다. 그가 아는 여러분들이 이보다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는 지경에서 살아난 것을 눈으로도 보았고 귀로도 들었다. 그분들이 그 후 어떤 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다만 그의 경우를 말한다면 그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해 추석날 밤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운 아우와 함께 몸을 맞붙이고 골방에 누워 있었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몸이 오싹해지는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다. 기절했었던 것이다. 허벅다리가 아파서 깨어났다. 하늘이 보였다. 아우가 신음을 하고 있었다. 대들보가 무너져 내려 배가 터져 있었다. 아느니까 축 늘어졌다. 살 가망이 전혀 없는 몸을 조금 끌어다 뉘어놓았다. 모기 소리만큼 가냘프게 남아 예수 마리아를 연거푸 외우고 있었다. 분명히 아우의 신덕이 형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 예수 마리아를 쉴 새 없이 부르면서 죽었다. 아우는 죽어가면서도 통회를 바랬으리라는 것, 구령했으리라는 것을 그는 의심치 않는다. 그때 만일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누웠었더라면 아우 대신 형이 죽었을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아우의 생명을 빼앗은 것처럼 느끼고 사는 그는 그로부터 또다시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겨울에 강을 건너다 얼음이 꺼진 일, 지뢰가 터졌던 일, 자동차가 낭떠러지에서 당했던 일, 오랑캐들과 서로 총질을 하던 때에 당한 일 등은 전쟁 직후 그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짓거리던 예사로운 사건들이다. 어쨌든 1년 남짓한 동안만 하더라도 꼭 죽었어야 할 텐데 살아난 경우가 열 손가락을 꼽을 만하였다. 그는 진정으로 뼛속에 사무치도록 생명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았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절실히 체득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로부터 그는 하느님께서 왜 그를 살려두시는지를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왜 이다지도 덤을 많이 주시는지를 잠시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침이면 눈을 뜨기 전에 오늘도 하느님께서 또 덤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떠오른다. 그러고는 즉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긴다. 요한복음서 9장 4절. 저녁에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 터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이제는 덤을 더 달라고 조를 염치가 없다. 실상 따지고 보면 아직 인생 반고비를 채 넘기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너무 오래 살았다고 느끼고 있다. 젖떨어진 강아지처럼 마냥 덤을 달라고 보챌 수 없을 만큼은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묵주를 꼭 쥐고 자는 버릇이 이제는 고질처럼 되었다. 혹시 잠결에라도 묵주를 놓치면 소스라쳐 깨어나는 날도 혹간 있게 되었다. 동구만이 혼자서 문 걸고 자는데 묵주를 손에 쥐지 않은 채 싸늘한 송장이 될까 봐 겁나기 때문이다. 책상 서랍을 대충이라도 정리하지 않고서는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되었다. 그러나 끝을 못 맺는 일이 남았으니 더 살아야겠다는 유혹을 받는 날이 거의 매일이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머리로는 억지춘향으로라도 이 밤이 마지막이려니 생각한다지만 어디 마음으로야 그러냐 말이다. 설마하니 오늘 죽을라고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날 걸.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여간 그런 유혹을 받을 때면 주님의 비유를 생각하는 것이 상책인 듯 싶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곶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루카복음서 12장 16절에서 21절. 바로 몇 해 전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여럿이 밤이 으슥할 때까지 별일 없이 놀다가 제각기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남들이 채 잠이 들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한 지붕 아래 신부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도 바로 아래층에 계신 신부님이 아직 주무시지도 않았는데도 숨이 끊어지기 전에 병자 성사는 물론 고해 성사는커녕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죽었다. 아래층에 계신 신부님이 올라오시는 그동안에 벌써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여름철이라 다음날 아침에는 벌써 얼굴빛이 꺼멓게 변했다. 썩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때 받은 충격이 어찌나 심했던지 바로 엊그제 당한 일처럼 느껴진다. 다행하게도 죽은 그는 자기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체질임을 미리 알았다. 죽기 전 한 달 동안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빠뜨린 날이 없었다. 죽은 다음 다른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이 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 보는 이마다 모두 혀를 내둘렀었다.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정돈해 놓았을까. 모두가 입을 모았었다. 그의 영혼의 상태도 이러하였으리라. 죽음이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온다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시간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는 성 안셀모의 말씀을 모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으리라. 그렇다고 죽음 공포증에 걸려 매일 벌벌 떨고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영면이라고 말한다. 길이 잔다는 뜻이다. 자는 것이 편할진대 길이 잔다는 것은 아주 편안할 것이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강론했다. 죽음이란 결국 무엇인가? 이것은 잠깐 동안의 여행이다. 여느 잠보다 긴 잠이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잠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지내다가 자리에 누우면 참으로 편안하다. 일생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길이 잠들 때도 이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막상 영영 눈을 감을 것을 생각하면 일생 동안 범한 가지가지 죄과가 회상되어 적이 불안함을 숨기지 못하겠다. 다만 하느님은 무섭고 냉엄한 심판관이시기보다 사랑하올 아버지임을 생각하면 큰 위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노의 말씀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 성인은 신공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놓았다.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한다면 죽음이란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말함은 부질없는 소리가 아니다. 육신을 떠난 의인의 영혼은 편히 쉴 것이요. 악인의 영혼은 그 육신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영혼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요. 악인의 영혼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영원한 죽음. 이것을 둘째 죽음이라 부른다. 사는 것이 고달파서가 아니라 인생의 괴로움을 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자나깨나 잠시도 잊지 못하는 주님을 가리움 없이 영원히 배웁고자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함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을 배웁게 되기를 애타게 고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성인들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여간해서는 허락치 않으신다. 당신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의 눈에는 소중하네. 시편 116편 15절. 그리고 죄인이라면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덤을 주실 것이다. 삶과 죽음이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은 즉 덤으로 주시는 나날을 감사의 정으로 끝맺으리라. 하느님께서 저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를 구제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느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시며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느님께서 저를 성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저를 천당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느님, 이제까지의 무수한 은혜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나이다. 1962년 11월